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며 숲에서 암컴 둘이나와 소년들 중 마흔 둘을 찢었더라.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는 상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왕기 상에서는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첫 일곱 왕과 남유이스라엘의 세 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왕 12명, 남유다의 나머지 16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면 곳곳에 왕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북이스라엘 초기에 활약했던 위대한 선지자 둘 가운데 하나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한 직후에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두 편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여리고 성 주민들은 엘리사의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혹시 아시면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 가까운 곳까지 가서 엘리야를 하늘로 떠나보낸 후에 돌아올 때 일어났던 일. 엘리사가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쳐서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온 이야기를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고합니다.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원어의 의미는 이 성읍은 위치는 참 좋지만은 물이 나빠서 땅이 결실을 내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땅은 불모지라고 번역합니다. 실제로 여리고 위치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계곡에 위치한 오아시스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21절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 물은 나빴고 물의 영향은 지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유산하고 동물들도 조산해서 애들과 가축 새끼들이 죽고 나무들은 과실이 있기 전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한 후에 물 근원으로 갑니다. 여리고성 기슭에 있는 샘물, 여리고성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으로 갔을 겁니다. 그곳에서 샘물에 소금을 던지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물론 소금 자체에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이 별로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한 그릇의 소금이 계속 솟아나오는 물을 정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엘리사의 말 자체도 신통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 오염된 물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자의 병이 치유되듯이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리고성에 내리셨던 저주를 풀어주신 겁니다. 옛날의 저주를 이제 축복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되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서 6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하다가 맏아들을 잃었습니다. 문을 세우려다가 말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저주 오염된 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겁니다.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은 지금 가서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곳으로 길을 행할 때 작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마 노래로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로부터 저희에게 저주를 불러서 내리고 그러자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발겼다고 합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이 끔찍한 사건을 아무 코멘트 없이 기록한 후에 25절에서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단신으로 대적했던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기억하고 자신도 스승과 같이 담대할 것을 다짐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로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불경건하고 불의한 왕들 바로 옆에서 그 왕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아마 조금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구 목사가 평상시와는 아주 다르게 오늘은 배경 설명도 거의 없이 오늘 본문 해설 너무나도 단순하게 짧게 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알맹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그저 본문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으로 끝인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설교 본문이 선포하는 진리를 자세히 설파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매주 하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공부하시도록 촉구하고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분노하는 분은 없습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 애들이 농담을 좀 과하게 했다고 애들을 죽이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이거 정말 성경의 하나님인가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성경의 선지자들은 유머 감각이 그렇게도 없나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인하고 간음한 다윗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일흔 번씩 일곱 번씩이나 무한정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왜 180도로 돌변하셔서 농담을 좀 과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천진난만한 애들을 왜 죽이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분노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저도 중생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읽다가 화가 났던 것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 아주 개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 몸이 통통하신 여자 선생님 들어오시면은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를 제가 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못할 짓을 했는데 그 당시 중학생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체육 선생님이 너 나오라고 야단치기 위해서 나오라 그러면은 창문을 넘어서 도망가곤 했습니다.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 첫 번째 생물 시간에 곤충 채집 해가지 않았다가 다른 모든 애들은 다 했는데 저만 하지 않았다가 선생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저 매를 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종아리 걷어서 50대를 치시는데 핏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49번 쳤을 때 제가 웃은 거예요. 늘 웃고 깔깔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분노하셔서 50대를 더 치는 바람에 집에 왔을 때는 핏멍이 정신없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로 웃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확실히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야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로 천지 차이로 다르다 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경 공부를 시도곤이 안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무엇을 공부하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아 영의 눈이 뜨이는 것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 머리로 깨닫는 것은 100%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머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하고 우리 머리가 뜨이는 것하고는 별개 얘기입니다. 우리 주석성경을 사서 읽고 교회의 각종 예배와 구역예배를 통해서 하는 성경 공부, 이것을 잘 하면은 누구나 성경에 있는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거의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 성경을 아는데 투자해야 하는 시간 투자하지를 않습니다. 스터디 바이블을 사는데 필요한 30-40불의 돈 투자하지를 않습니다. 주석 성경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지를 않습니다. 집에 성경책 한 권만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난주 LA를 방문하실 때 예배 끝나고 막 은퇴한 어떤 한국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자기 자신은 그래서 성경 이해하는 것을 기브업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평생 공부한 사람, 그리고 65세 돼서 이제 막 은퇴한 분입니다. 그것도 UCLA를 졸업해갖고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을 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사학위 안 했어도 우리 일반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12년 동안 산수를 공부합니다. 12년 동안 역사를 공부합니다. 12년 동안 과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학위를 한 분이 논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대수롭지 못한 수학, 기하, 미분, 적분 하는 거 거기까지 가기에 12년이 걸리는데 그것보다 수천만 배 더 심오한, 그리고 그것보다 수천만 배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교회를 안 다닌다면 모르는데 교회를 아무리 날라리 성도로라도 계속 다닌 사람이 최소한도의 노력도 투자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너무 어렵다고 하는, 그래서 기브업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수학,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거 배우는데 여러분 십몇 년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기록한 성경,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스터디 바이블, 우리 주석 성경을 보면은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석 성경을 보면 여기 베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베델은 오래전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후로 이방신 숭배의 중심지였다 하는 것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바알신과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던 곳, 지난 80년 동안 그러던 곳이다 하는 것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크로스 레퍼런스를 찾아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든지 어느 부족에 속해 있든지 반드시 1년에 세 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와서 거기서 내가 지정한 레위인들과 내가 지정한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 봐 그러다 보면은 자신에 대한 로열티가 사라질까 봐 남유다의 경계에 가까운 데 있는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닌 자들을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 삼고 원래 장막절은 7월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데 8월 15일 날 자기들 마음대로 명절을 만들어 놓고 지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은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은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베델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난 80년 동안 살았던 그곳에서 지금 작은 아이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작은 아이들 또 스터디 바이블을 보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큰 애들과 작은 애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10살에서 12살 된 애들일 것이다. 오늘날 티네이저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오늘날 교사들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하고 손 쓸 수가 없다고 하는 애들입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 한참 전에 앙팡 떼러블이라는 표현이 유행을 했었는데 얘네들 정말 애들인데 무서운 애들입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이성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애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애들이었는지 청소년이었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오늘날과는 달리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티네이저들은 물론 어린애들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 이거는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위자를 놀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구나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원어에 가깝게 표현한 성경들을 보면 성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엘리사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악의를 품고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의 참 선지자에 대한 적개심 이거 물려받았을 겁니다. 수없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오자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고 외칩니다. 하늘로부터 하늘로 올림을 당했다는 네 스승 엘리야를 조롱하면서 너도 네 스승과 같이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보라 하고 야유했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네 스승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너는 왜 대머리냐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24절을 보면 이 애들은 42명이 넘었던 게 분명합니다. 50여 명이 되는 이런 애들이 놀려대면서 다가왔을 때 엘리사는 아마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야 어찌되었든 엘리야는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러자 숲에서 암컴 둘이 나와서 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습니다. 많은 성경은 영어 성경을 포함해서 이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기에 애들을 어린 나이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들을 찢었다라고 하지 않고 뭉그러뜨렸다, 타박상을 입혔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실제 표현은 찢어발기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곧 하나님을 대표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들에게 일어난 재난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해주신 겁니다.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2명의 애들 희생되게 하신 겁니다. 이거 전혀 놀라운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 파울 플레이 하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지키신 것 뿐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경우에 저들에게 닥칠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21절 22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니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언약의 조건을 지켜서 너희 어린 것들, 자녀들, 곰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았지만은 찢기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상상하지 않고 믿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재앙을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 이거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들을 욕하였기에 더 이상 만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희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 우리 잘 압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 전부 싹쓸이로 죽이셨습니다. 이게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우리 롯과 롯의 두 딸 빼놓고 다 불과 유황으로 다 죽이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수십만 명 다 죽게 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 다 죽게 하고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정말 원하는 것은 만사 제껴놓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자동차 있으면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혼다 렉서스를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미 활동, 정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다 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좋은 사진기 갖고 찍으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컴퓨터 중요한 사람은 컴퓨터 좋은 걸로 사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신발 좋은 걸로 다 삽니다. 만사 제껴놓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참고서를 사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경, 이거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참고서를 사지를 않는 거예요. 스터디 바이블이 그렇게 잘 나와 있는데 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요새는 젊은이들도 자기보다 5살 나이 어린 젊은이들을 보면서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은 할 줄 알면서 지금서부터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 무슨 재주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스터디 바이블이 필요합니다. 주석 성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서 재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처구니 없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성경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선순위에서 성경 공부는 제일 바닥으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간 없다 그러고 밤을 새고 뭐 한다 그러더라도 자기 원하는 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인가? 찬송가 102장을 부를 때 나 헛소리로 부르는 것은 아닌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헌금하는 거 있어서 만큼은 깨끗한 양심으로 헌금하기 원하기에 우리 교회 13년 역사상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하는 찬송 우리 교회에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 너무 간지럽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고사하고 내게 있는 가장 적은 것들이기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찬송가 102장도 고백하지 않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부보다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 남편이 서울 이집사로 임명되자 제일 먼저 제일 좋다고 하는 스터디 바이블을 두 권을 샀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도 아닌데 지금 서울 이집사 돼서 기뻐갖고 그거를 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보고 아내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들어오기 전에 영문과에 있었을 때입니다. 학생들이 늘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정말 알고 싶냐? 정말 알고 싶다고. 정말 공부, 영어 잘하고 싶냐? 정말 잘하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영어에 대해서 모르는 거 질문해 보라고. 그러면 100이면 99명이 머리 북북 긁으면서 아, 이제 생각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합니다. Sorry, 미안하지만 너는 영어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다. 관심이 없는 애다. 너한테 얘기해 줄 가치가 없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어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알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갖고 그게 머릿속에 수없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누구에게 질문하라 그러면은 따발총처럼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설령 네가 알고 싶다 그러더라도 내가 진리를 얘기해 준다 그러더라도 너는 절대로 진리대로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알아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사람들이 아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가르쳐주면은 그 진리대로 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제가 왜 오늘 이것을 설교를 하는가,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 참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일 LA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 쭉 다니던 강남인 형제 만났습니다. 여기서 설교 들었던 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형제가 했던 많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제 머릿속에 꽉 뇌리에 박혔습니다. 야, 너 요새 어떻게 밥은 잘 먹고 사냐? 그랬더니 예,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뭐 여러 그룹에서 와서 자기 해달라 그러면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일이 없는 날은 두란노 서원에 가서 늘 책을 보고 기독교에 관한 책들, 성경에 관한 책들을 사서 쭉 읽는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너한테 잡 없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껄껄 웃으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찾아와야죠. 자기는 광고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곳마다 자신의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똑바로 하고 잘하고 하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소문으로 퍼지면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원칙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제1번이 무엇입니까? 우리 매년 시작하면서 올해는 성경 1독합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실제로 성경을 1독을 하십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독도 안 하는 분은 그거는 사실은 주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을 포기한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비디오는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이제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예배 마치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떠나는 것은 머릿속에 가슴판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이제는 전부 스터디 바이블, 우리 주석성경 한 권씩은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란노 서원에 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봤더니 좋은 주석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각 구역 인도자들에게 얘기해서 구역별로 주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당 하나씩은 사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에 1독하는 거, 이거 만사지에 껴놓고 이것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30분 이상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하면은 하루에 시간의 11조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 시간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30분이라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우리에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영의 눈이 맑고 밝아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깨닫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기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잘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늘 우리를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통 이런 것들로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올해에는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 이것을 부지런히 공부함으로써 우리 현미를 계속 씹으면은 그 맛을 알아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에 다가오고, 그래서는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은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를 자세히 알기 원하는 그런 소원이 됨으로써 모든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늘 축복하고 자신은 성화의 길을 매일 가고 전도의 열매를 매일 맺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